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세히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의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워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 저를 보고 척은이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가도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지은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이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는 제목이 너무너무 대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며칠 동안 하는 집회 속에 여러분 마음이 모두 이 마지막 절에 가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제가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몇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알면 신앙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 이렇게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를 알고 그걸 조금 연습해서 그게 익숙하면 자동차 타고는 굉장히 편해지고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그렇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고 또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몇몇 가지만 알면 신앙은 아주 쉽고 그냥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충성해 뭘 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해서 어렵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들이 며칠 사이에 마음을 서로 열어놓고 이런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쉬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 1965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저도 이제 손자들이 4명이나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전철을 타고 왔는데 어떤 학생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50대였거든요. 근데 머리가 하얗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제 결혼하더니 아이들이 낳는데 그 아이들 저를 보고 할아버지 계속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제 손자가 네 명이 있고 어디 가든지 할아버지를 대접을 받습니다. 65년도에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기본 전투 훈련 6주를 받았습니다. 뭐 PRI 가서 이제 그 사격술 예비 훈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투 뭐 총검술, 술탄 투적서 뭐 사람 죽이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 두 번째 가 이제 통신 훈련소라고 원주에서 이제 통신 훈련. 요즘은 뭐 무전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조그만 선 뭐 휴대폰 하나가 멀리 어디까지 통하는데 그 당시는 휴대폰 같은 거는 뭐 꿈에도 없었던 거고요. 하여튼 뭐 전화 한번 걸려면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이제 무전을 하는데 이 무전이 그냥 하는 것보다도 모로소 부호로 이렇게 치면 더 멀리 갑니다. 그냥 보이스 소리로 가는 것보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16주 교육을 받으면 넉 달 동안 군대 교육 진짜 지겹습니다. 훈련소 6주 마치고 이제 작대기 하나 달고 이등병 딱대가 통신 훈련소 갔는데 16주 동안 매일 키보드만 두드리는 것 같아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치는 도로로로. 이건 쭈 도로로 치는 쭈쭈 도로로 파는 쭈쭈쭈 도로. 그는 쭈쭈쭈쭈도. 영은 쭈쭈쭈쭈. 그런데 모르스부호 요즘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모르스부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6주 동안 그 좁은 군부대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막 답답하고 그렇지만 뭐 할 수 없이 맨 이것만 두드려 앉았습니다. 길 갈 때 늘 손 이렇게 흔들면 안 돼. 이래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뭐, 하는데. 이제 14주쯤 되니까 교관이 저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야외 훈련을 간다. 이야! 전부 막 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 ROC 311기가 40명인데 그 3개 팀을 나누고 13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한 팀은 14명이 되고 그래 자동차를 타고 한 40km씩 떨어진 데서 이제 무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교관이 한 명이니까 교관은 한 번 따라가고 우리는 차로 딱 그 빠졌어요. 13명이. 그 차를 탁 타고 야 우리 어디로 갈까 그랬습니다. 원주 가까운 데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서 야 이 대통령 별장으로 가자. 좋다 가자. 이제 추락을 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깥 공기를 쏘는 겁니다. 코에 바람을 넣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별장 그게 아주 경치가 좋고 좋은데 그게 우리가 막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때 뭐 20대 초반인데 한 30대 초반에 형님들이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소고기국을 이렇게 끓이고 거기 이제 밥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13명이 딱 갔습니다. 아,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충성! 야, 저는 세상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 얻어먹은 기억이. 저는 먹는 거죠. 그 잔잔시수지입니다. 서울 사람들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라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마솥집 밥을 하고 국을 끓였는데 야, 우리도 군생활 했어. 잔수하지. 너희들 먹어라. 야, 하여튼 저는 막 그렇게 고마운 형님들이 없어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그분 계시면 누워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면 참 감사하고 싶은데 뭐 다 오랜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서울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저 뭐 야유에 와가 그 소화수 끓여놓은 그 국 밥을 다 먹어치운 거 13명이니까 뭐 뭐 한 50명분은 먹죠. 아, 그분들이 자기 정신 다 빼고 너무 좋다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조 가운데 13명과 또 난 놈이 하나 있어요. 형님들, 우리 교육생인데, 다른 거 들을 거고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노래 이름할 장진! 하더니, 노래를 부르는 거, 형님들 고맙다고, 야, 술 한잔 해라. 그런데 술이 쭉 돌아간 거예요. 진짜 그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제가 못 말리겠어요. 그래 한 잔 딱 들어가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동생하고 다 술을 이렇게 막 정말 그 고마운 분들인데 왜 술을 권했는지 그건 참. 하여튼 그분들은 최고로 이제 자기든 자기 먹을 거거나 군대 고생하는 우리 후배들께 줬다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먹고 놀다 보니까 교육 시간이 마감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삐삐삐 안 하고 술만 먹고 놀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좀 무전을 떼니까 무전이 옵니까? 와도 받질 않으니까 이제 교관이 차를 몰고 오셨어요. 교관 왔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딱 열세명이 가는데 이놈들이 다 비틀비틀 하는 겁니다. 야, 전부 이 모양이에요. 너 이야기 들어봐. 우린 다 술 취했어. 박옥수만 안 취했어. 박옥수 말을 들어야 돼.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출렁다리가 있는데, 강을 건너는데. 야, 그건 진짜 그 뜨실까 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떡합니까? 야, 너희들 여기 전부 다 잔디밭에 엎드려 누워있어. 제가 이제 저 교환이 충성하고 왔습니다. 교환이 막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야, 임마, 어떡하냐, 이거? 내부만 이제 교환은 교육을 마치면 내부안에 병력을 정말 인결해줘야 하는데, 교환님, 저도 조금 늦게 가겠습니다. 제가 재워가지고 제가 좀 있으면 술 깰 겁니다. 깨면 내가 잘 데려가서 내 환자한테 이야기하고 하니까 교환님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 애들 지금 술은 챘지만 굉장히 겁내고 말 잘 듣습니다. 지금 제가 주인이 엎드려 있는데 교환님 막 담배를 피우면서 야 옥수야 예 내가 말이야 군대 가나면 이런 일 처음 봤다. 어떻게 교육생들이 술도 마시냐. 아, 근데, 저 뭐 선배님이랑 하면서, 그 서울서 온 형님들이 한 잔 줬습니다. 한 잔 먹더니 저놈들이 그랬습니다.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바로 전화해. 우리 비어큐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날 딱 가서 이제 재워가지고, 차 불러가지고, 이제, 아, 술 취한 사람들이 좀 깨더라. 그리고 이제 술도 정신이 들면 잘 안 취하는가 봐요. 이제 좀 취하긴 했는데 지금 군대란 거 교환한다 하네 정신이 바짝 드니까 술 취해도 막 근데 그래 그 일을 너무 잘 마쳤습니다. 그날 또 내반에 와서 내 그 저 뭐야 내반장님께 보고 드리고 전부 다 이제 그날 오늘 지친 점으로 취해라. 그러고 이제 그래. 그러면 잘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취해도 자기가 술 취한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술을 취했지만 술 취하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술 안 취했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만 왜 그러냐 물어봐. 내가 그냥 길 걸어가는데 말이야. 아스팔트가 뿔뚝 섰더니 때리고 들어갔어. 내가 그냥 가는데 전부 때가 뿔뚝 튀어나 때리고 들어간 거야. 난 술 안 취했어. 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음주운전에 딱 걸리면 경찰관들이 술 마셨지요. 딱, 아, 그 기계 고장났어. 나 술 안 마셨어. 한번 걸어보라 그래요. 비틀비틀하면 나 바로 걷잖아.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술 취했다고 생각할 줄 알고 술 취한 걸 알면 아주 쉬워집니다. 내 술 취했는데 술 취한 걸 참 뭐 한 잔 나 그래야 취한 거 아니야. 그냥 기분 좋을 따름이야. 안 취했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다 자세히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뭐 자세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걸 이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합창할 때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세계에서 지혜로는 아주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가 70 가까이 돼 가시는 분인데 음을 분석하는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합창단에 처음에 호주에 있는 그 뭡니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지휘자가 없어서 막 어쩌지 알아서 보리스 아발리안 선생님을 러시아에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처음에 호주에서 이제 그 합창 연습을 하는데 보리스 아발리안 선생님이 처음에 교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도 하고 피아노에 도를 땅 때렸습니다. 도 하고 피아노 음을 도 하고 합창단이 말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도 아니 그거 말고 도 아니 그거 말고 도 혹시 여기 도씨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씨라고 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토시, 레시, 미시 뭐 이렇게 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토시는 있는데 아직 그 성은 도까지만 가고 레까지도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레시가 없는 거 보니까. 합창단이 하는 도는 다 틀린 도라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우리 둥절했어요. 그것도 우리 합창단인데 도 했는데. 보리스 아발리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피아노에 돌을 땅 때리면 444사이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합창단의 지휘자는 444도 도로 인정해주고 445도 도로 인정해주고 443도 도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노래가 부른 노래가 약간 퍼지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딸도 지휘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이거 흔들만 한데?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거 지휘를 하면 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보리스 교수님 보면 음이 깨끗하게 맑아진대요. 그건 막 누구도 못한대요. 보리스 교수님이 와야 음이 맑아진대요. 그래서 합창단 전부 사이클을 맞추는 444를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이 합창을 저 뒤에 앉아 들어봤습니다. 합창단이 20명이 30명이 불었는데 딱 한 사람이 불었는 소리가 이건 세계에서 어느 합창단도 그라시아스 이걸 못 따라옵니다. 보리스 작품입니다. 보리스만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합창단이 빠르게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44사이클인지 445사이클인지 그걸 우리는 구분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도 같은데 피아노 땅 때리면 아니야 도 아니야 도 아니야 미치죠, 미쳐. 그 기가 없는 겁니다, 그 기가. 그 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 있지만, 귀 있지만,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눈이 없고, 성경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읽을 수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때 내가 술이 취했구나. 그때 내가 틀렸구나. 그때 내가 악하구나. 그때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그때 알지. 이 성전을 끄면 뭐 당장 뭐 돌아와서 참 고생 많이 했겠다. 맛있겠다. 이 정도로 알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당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다가 마음이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합창단이 딱 끝나고 나가면 세팅하러 와서 강대상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마이크 선을 여기다 꼽아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 선이 저쪽에 강대상 때문에 선이 없다. 선이 이어서 꼽아줘서 그래서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그냥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절대 그게 되면 아닙니다. 보리스 교수님은 어떤 길을 가졌냐면 노래를 다 붙여 높이가 맞다 틀다 그걸 압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이중창 두 명이 이중창 할 때 정확한 도를 내고 정확한 미를 내고 정확한 소를 내기 때문에 화음이 굉장히 고운 게 거기에 있습니다. 박진영이나 재미가 외국가 대통령 앞에서 이중창을 부르면 대통령들께서 눈을 깜빡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기가 있어야 틀렸다 그걸 말도 못. 우리가 볼 때 그 돈인데 왜 통화 합창단 처음에 갔습니다. 어제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하기 전에 발수. 이거 돈 맞는데 왜 아니라 그러지? 이거 맞는데 왜? 이제 합창단이 그걸 구분할 줄 압니다. 신앙의 세계에도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 지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악보를, 공연할 악보를 가져와서, 공연 악보를 전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악보에 대한 역사를 먼저 탐색합니다. 베토벤이 작곡을 작곡할 때, 그때 상태 어땠고, 그때 자기 마음이 어땠고, 그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계속 음미해서 하루를 읽고 이틀을 읽고 사흘을 읽고 나흘을 읽고 쭉 눈을 감고 읽으면 그 악보 속에서 베토벤이 이 작곡을 할 때 있던 마음이 악보 속에서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토벤이 그 작곡할 때 마음을 악보 속에서 그걸 발견해서 그 마음을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가장 훌륭한 지휘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쫙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고 그 마음을 알면 신앙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돼도 너무 좋고요. 사업가가 돼도 되고요. 음악가가 돼도 되고요. 학교 교수가 돼도 되고 의사가 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는지 그걸 알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똑같은 감옥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그랬던 것은 감옥에서 매를 맞았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기뻤던 것이고 요셉도 감옥에 가서 막 잘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그걸 아니까 그 어려움이 아니고 감옥에 앉아있어 그 마음은 총리가 돼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옥살이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내 마음 좀 삐뚤 때도 있고, 좀 화날 때도 있고, 거짓말 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악한 거짓말은 안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그렸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그렸냐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인간의 대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고 인간의 마음이 어땠고 그걸 그렸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사례를 사례라고 하지 마, 사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이 되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내 아내 명순이를 귀한 아내로 봐라. 하나님 아닌데요. 제 아내가 제 말 잘 안 듣는데요. 제 아내가 좀 고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내 아내 명순이는 너를 돕는 배필이다. 얘 도울 때 있어요. 그렇지만 말썽 이렇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내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는 눈 정말 다른 거예요. 내 아내 사례를 사례라고 하지만 사라라고 해라. 그가 내가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웃었어요.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 낳으려 사람은 90세니. 그 만화 영화가 유명한 머털 도사가 있습니다. 머털 도사가 무덕 도사에게 이놈 서정에게 체난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서성하고 제자고 같은 친구 수준이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서성이 아니죠. 높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10년 동안 내 일했는데 머리털 세우는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 그게 무슨 도술이에요. 그러죠. 그게 얼마나 귀한 도술인데.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가죠. 훌륭한 스승이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다행입니다. 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한 번은 교회 무슨 이제 돈을 세하려가지고 형제들 우리가 이렇게 일하자고 주니까 제 아들이 옆에 탁 쳐다보고 있더니 아빠는 이해가 안 간대요. 왜? 아빠는 저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아이스크림 안 사먹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하고 나하고 차이예요. 제가 아들하고 다 갔더니 야 형부가 돈이 다 있을 거니 산다고 제가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막 냉장고 갖다 놓고 아침 먹고 생일 먹고 그러자 그럴 거예요. 저 아버지니까 아들하고 생각이 다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똑같은 그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보다 생각이 깊어야 하고 앞서야 하고 더 많은 걸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하고 똑같으면 그건 뭐 목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보는 성도보다 앞서 있어야 하고 미리 봐야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귀에 다 이해가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다 이해하시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치 하고 머털도사 웃듯이 웃었어요. 하나님도 꼭 누덕도사처럼 왜 웃느냐 하시더라고요. 체라니 뭐 누덕도사 그러죠. 우리 다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러는 겁니다. 100세 된 어떻게 자 사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 없는 그런 사람 보고 하는 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모세 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을 이끌어 내게 하리라. 모세 웃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이끌어 내게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오늘 밤 내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를 버리지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가 다굴게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전부 자기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 다 부딪힙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베드로, 믿음 있는 모세, 믿음 있는 아브라함도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나는 아브라함 발바닥이나 되겠습니까? 모세 뭐 밑바닥이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야만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될 때마다 다 부딪히고 거역하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발견해 보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역하고 거스리는 일이 되지 믿음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은 그 마음이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좀 뭐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좀 뭐 정말 마음을 덜 쏟아 그렇지.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 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마다 답답해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저도 우리 이제 그 처음에 선교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왜 형제 내 말을 안 듣느냐? 아, 목사님 듣습니다. 지금 안 듣잖아. 목사님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있는데 내가 하는 귀로 듣긴 듣지만 내가 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탕자가 먼 나라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하고 마음이 멀리 멀어져 있으니까 먼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형구가 전화만 하지 말고 편지 좀 써라 편지 그런 편하니까 전화를 하는데 편지를 잘 안 쓰지요. 아들 편지서 나도 편지를 한두 장 없어 보내고 아들이 미국에 공부하면서 저한테는 편지를 써라 편지를 한 그 여러 통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먼 나라 객지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는지 얼마나 힘들는지 제가 한 번은 뉴욕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침에 아들은 학교 가고 저는 오전 내내 집회하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오면 밤이 늦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한국에 돌아오는데 집회를 마쳤는데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영구가, 내가 참 미안,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때 몸이 좀 안 좋을 때였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미안하지만, 오늘 좀 내가 쉬고 싶다. 지금 뭐라 합니까?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아직도 못 들었지만. 아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 뭐 대충 이제 읽고는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조용할 때 편지를 꺼내서 읽으면서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얘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즐거웠는지. 지금도 종종 제가 아들에게, 야, 영구가, 너 이것 좀 해라. 예, 아버지. 잠깐만, 이리 와봐. 예.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있었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어. 알겠어. 너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봐. 예, 알겠습니다. 아들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고 15개 도시를 한다는데 저를 보고 와달라고 막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하느니 내가 왜 가냐. 내가 왜 가냐. 그래서 제 주변에 알고 가라 그러고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뭐냐. 어머님도 나이 많으시고 아버님도 나이 많으시고 우리가 가족들이 언제 같이 설 시간이 있습니까? 늘 집에 와도 뭐 바빠가지고 얼굴만 보고 그랬는데 이번엔 도시 옮겨가면 차가 타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 차 안에서라도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머님 좀 오시라고 하시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차 안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 그 뭐 나이도 들고 차 타는 거 잘 안 하는 못 하는데 그냥 막 그냥 가자. 아, 그런데 좀 더 딸이 또 전화를 보냅니다. 아버지 저 어머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는 어머니가 나이 들으셨는데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일주일만 오시면 차 안에서 같이 자고 차 안에 이야기하면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딸이 그런 이제 작전을 그래서 제가 아들 딸들 고마웠습니다. 야, 그 내가 너 어머니 들고 한번 가면 안 되냐? 아, 아버지 그 길이 멀고 피곤하고 힘들고 다 나이 든 것이 오면 피곤합니다. 엄마 집에 계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라 하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집사 하나님께 넌저시 떠봤어요. 애들이 당신 미국 오락하네. 그러니까 눈빛이 팍 빛나는 거예요. 뭐 피곤하다에 어찌다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RV차라고 해서 그 미국에는 추럭을 개조해서 침대도 만들어 놓고 의자 놓고 그런 차를 칸타타 할 때 빌렸더라고요. 그 빌려가지고 그거 이제 그 스태프들이 차 타고 이제 가는 동안에 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차를 빌렸는데 우리가 또 그 차를 우리가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우리 내외하고 딸하고 그 저 뭡니까 아들 내외하고 그러니까 뭐 벌써 5명, 손자 4명, 9명이 차를 타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복도에도 자고 바다에도 굴러자고 아이들은 또 왔다 갔다 차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자는데 뭐 별로 할 이야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차를 이제 그 뭐 6시간씩 운전해야 하니까 아들 운전 좀 내가 해석해 내가 차를 운전했는데 좀 했는데 미국에 다 차인데 그 RV차는 핸들 유익이 많아가지고 막 핸들이 그리고 큰 추럭이 지나가면 그걸 추월해야 하는데 앞만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야. 추럭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이게 막 추럭을 만들어서 막 덜덜덜덜거리고 그거 타다가 버스를 타니까 막 진짜 안혹한 거예요. 털털거리는 차 안에서 제 아내가 피곤하도 안 그러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흐르는 거. 제가 며느리가 참 고맙고 딸이 고맙고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사실 늙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 저 귀찮고요. 저 짐이고. 저는 운전을 좀 해줬습니다만 제 아내가 뭐 운전합니까? 뭐 잔소리만 하지. 마음이 이제 흐르는 겁니다. 마음이 흐르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아들이 아버지께 잘하니까 손자들도 잘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무시하면 손자도 아버지 무시해요. 할아버지 무시해요. 제 손자가 한번 치과 병원에 가서 이빨을 뽑는데 막 아프니까 할아버지 불러와! 할아버지가 와야 돼! 그리고 손자들이 제가 가면 며느리가 그럽니다. 아버님, 얘들 벌써 아버님 온 거 알아요? 태도가 불량해졌어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에다 하나님 마음을 많이 기록했어요. 내가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후손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복의 그늘이 되게 할 거야. 야,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작 아들을 주려고 할 때 아브라함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술 취준 명의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저는 막 그런 글을 읽으면 막 힘이 나요. 야, 왜? 아브라함이 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아내 뺏겨가지고 울고 달 쳐다보고 울고 그랬잖아요. 울었단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런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을 막 전달하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삭이라고 해. 그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낳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은 대부분 사람이 교회 가면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 참석 잠깐이라고 뭐 충성하고. 전부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마음과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충성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만날 때 부딪히기만 하지. 그냥 하나님 꼭 몽둥이 들고 막 그 야구선수가 오늘 볼 때리려고 하듯이 우리 잘못한 거 한 방 때리려고만 기다리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다 막 즐겁게 놀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딴 데 다 즐거운데 예배 시간만 되면 안 즐거운 거예요. 전부 그러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 자기가 옳다는 말 잘났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그 하나님 말보다도 뱀의 말이 훨씬 더 좋아서 뱀의 말을 들어서 그때부터 뱀과 사탄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흘러가면 아버지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되고 망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데 사탄이 너무 수단이 높고 기발하니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도 좋은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야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헌금했으니까 축복해 주시겠지, 착한 일에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먼 나라로 자기 잘난 줄 가는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배우고 경험을 쌓고 지식을 가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육으로 욕망으로 죄악으로 흘러가는 그 모양을 자세히 그린 것이고 왜 영재로 여러분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그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처럼 굶주려 있고 지쳐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는 그 모양을 그려놨는데 그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의 모양이 내 영혼의 모양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걸 정확하게 알아 정말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내 영혼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집회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바쁘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서 오시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하고 틀린 내 마음을 발견하고 아,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따라야겠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전부 다가 이번 집회를 마치는 날에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힘드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게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처녀가 이제 남편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는 게 참 옳다는 생각을 가지면 한평생 아내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옳은 게 없지만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주관대로 따라주기만 바라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신도 괴롭고 자녀들도 괴롭고 옆에 사람 다 괴롭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둘이 있는데 참 귀한 자매하고 둘이 이제 재혼을 하기로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 자매가 와서 이제 형제하고 자매하고 또 몇몇 사람하고 저하고 앉았는데 이 자매가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전처가 난 애기 두 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뭐라고 하면 내가 꼭 친엄마처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친엄마처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요? 물론 자매가 친엄마처럼 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건 좋지만 절대 친엄마처럼 안 된다. 여자가 엄마가 되는 것은 아기를 가지고 열 달 동안 뱃속에 키워서 마지막에 고통과 생명을 걸고 해산해서 그래서 엄마가 됩니다. 이 엄마는 얼굴이 예뻐서 엄마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 된 것도 아니고 자격증 따드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아기를 가져서 열 달 동안 아기를 길렀다가 생명을 걸고 피를 흘려가며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저지 지금까지 저 모양만 가져있지 저 구실을 못하지요. 저지 안 나오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그 순간부터 저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아기를 사라는 그 마음이 여자 마음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을 누가 모방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배워서 되겠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친엄마하고 남의 자식하고 차이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잘하려면 내가 낳은 자식한테 가는 마음, 이상 남에게 낳은 자식,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자식도 지가 낳은 자식은 다릅니다. 뭐 엄마들이 화나면 욕도 하지. 이놈의 자식 나가 디제락하고 있는 자식지. 저 애비 닮은 놈 하고 막 그래도 친자식은 엄마 하면 돌옵니다. 그러나 친자식 아니면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못하면 친엄마가 아니라 그렇다고 오해하고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둘 키워놓고 어제만 애들 자랐을 때 저는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한 명만 데려다 더 키우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 아내보다 당신 참 좋은 생각이지만 당신 성격 볼 때 남의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 자식 마음이 우러나야 하는데 내가 친엄마처럼 하려고 하는 것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 사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사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절대 거짓말이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안 된다. 자매가 약간 당황하면서 그런 목소리 어찌 합니까? 근데 뭐 어찌긴 어째. 너 신데렐라 알아? 그 계모 나오지. 장화훈련 좀 봐서 그 계모 나와. 내가 바로 그 계모야. 난 너 친엄마 아니야. 계모야. 너 절대 날 보고 친엄마처럼 대주길 바라지 마. 나 그렇게 못해. 내가 너의 정성껏 키워주긴 하지만 절대 너 친엄마처럼 못해. 그렇게 바라면 안 돼. 난 계모야.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쩌다 보니까 내가 낳지 않은 자식 키우게 되고 너도 너 엄마 밑에 자를 못하고 내한테 사는데 우리 서로 그 이해하고 잘하며 살아보자. 그런 거지. 어떻게 내가 친엄마처럼 해줄까? 말이 안 됩니다. 마음은 친엄마처럼 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친엄마가 가진 그 마음은 친엄마에게만 있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친엄마처럼 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육체적으로 정욕이나 욕망으로 끌려가는 여러분인데 내가 잘해야지 한다고 될 줄 압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열심히, 여러분 그때 절대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는 막 가서 놀고 싶었는데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그 마음 속 보이잖아요. 마음에 막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술 마시고 싶은데 기도해야지. 팍 어려하고 막 성경 읽으라 해서 기도. 아이고 야 너한테 예배받기 귀찮다고 막 지겹다고 돌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잘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계모다 계모. 응? 알아? 내가 계모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내가 너 친엄마처럼 절대 잘 못해준다. 그렇게 바라지 마라. 내가 자 잘하려고 하지만 절대 난 친엄마 아니고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알고 내가 한 대 때리더라도 계모라 때리는 줄 알고 요가들은 계모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들어가요. 솔직한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친엄마처럼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자식이 그렇게 또 안 돼요. 자식 아니면. 그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기도 잘해야지 그 각오로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담 자손이 가진 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방향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악하고 더럽다. 인간도 선한 것이 없다. 막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추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하지? 사탄하고 연결돼 사탄이 자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리는 마음을 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인하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는구나. 내 속에 사탄이 있구나. 이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그걸 깨닫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언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는 뭐라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전에는 둘째 아들 자기 옳은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옳았구나. 나는 근본 내 마음이 틀렸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었구나. 내 생각을 따라가 안 되는구나. 둘째 아들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돼지 우려가도 굶어 죽어 막 죽을 만한 고생을 하고 그 막 그름에 돈을 허비하고 그름에 그걸 배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둘째 아들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법이 옳고 자기 하면 잘 될 것 같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말만 들었지 자기 마음에 나는 소리만 들었지 다른 사람의 귀에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집에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다 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돼지 우리에서 비참해 살다 아버지 돌아올 때 그때 그가 뭘 느껴 내 아버지면은 양식 풍산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가서 아버지께 말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풍군에 하나로 난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풍군에 하나로 보소서 정확하게 자기를 발견 그때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이 내 속에 일어난 내 생각, 내 방법 이걸 따라가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갔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다 망했구나. 결론적으로 나는 망할 수밖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구원받았는데 이 내가 정말 그때 제가 내 나름대로 많은 계획이 다 실패였어. 근데 난 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았는데 다 실패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무슨 생각? 아, 내가 내 속에 일어난 생각 이것대로 살면 틀려. 난 내 자가 틀렸고 내 저울이 틀렸고 내 대가 틀렸고 내 말이 틀린 걸 정확히 알았어.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얼마나 미련하고 아픈 것인지. 하나 똑똑하지 않은 똑똑한 줄 알았던 근데 내가 그 딸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겠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딸에게 가르치고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전도자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자들도 내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몇 명 일어나고 사역을 해서 전도해서 사람들 몇 명 늘어나면 난 잘한다는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믿고 막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도 안 듣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이 누가 보면 15장 전도자도 이건 누가 보면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데도 참 의미를 모르니까. 둘째 아들처럼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 망하는 게 다 사실이고, 그러면 정말 타락하는 게 사실, 아버지가 무너진 게 사실인데. 종종 전도자들이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리고 양떼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선교가 타락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타락하면 세워야지 같이. 그리고 앞에 와서 뭐 타락을 이야기해야지. 사회자 모이면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나가서 이야기해. 왜 안에서 이야기해도 왜 나가서 이야기를 해? 형,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하면 들어줘야지요. 이야기해 봤나? 그리고 틀린 건 내가 잡아주고 할 텐데.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돌아올 때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딴 마음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너 잘합니다. 난 잘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는 뭐 옷, 반지, 신발, 송아지, 뭐 망아지 다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에도 여러분 둘째 아들 돌아올 때 그 마음처럼 아 내가 한 게 다 실패였구나. 내 근본 마음이 약하구나.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을 그 마음을 합치겠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전기줄 연결시켜 전기가 막 흘러들어가고요. 맞습니까? 의사들이 혈관 연결시키면 피가 흘러들어가고요. 신장 이식할 때 그렇게 안 합니까? 남의 심장 떼가지고 자기 것을 끊어내고 거기다가 이쪽 혈관 연결하면 그때 이 사람의 혈관에 피가 들어가서 심장에도 투석이 돼서 나오잖아요. 걸러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심장을 이식하고 심장을 이식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리 충성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말은 심장을 마음을 이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있는 거기다 예수님 마음을 덧붙이면 밤낮 둘이 싸우기만 합니다.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내 마음을 끌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많은 생각들 이걸 따라가면 망해.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발견해 그 마음을 따라가면 탕자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아버지의 옷도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양식도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반지, 아버지의 신발, 아버지의 송아지 다 내가 너무너무 복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는 모든 게 내게 흘러오기 때문에 걱정해야 하거나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고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고 노력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달라 먼 나라에 갔다가 다 망하고 자기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이 틀렸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알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받아 둘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때 가장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너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있는 분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정말 우리 생각을 보고 내가 틀렸고 내가 악하구나 아버지 마음을 같이 그래서 아버지께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